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더 강한 자를 이기는 무기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강한 자 때문에 고생을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자리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나에게 큰 기쁨이 이런 이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싸움의 서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남학생이 7명,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다 해서 학생들이 82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동네에서 싸움을 하면 항상 2등이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싸움장은 우리 학교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유난히 저를 경계를 하더군요. 시골에는 타작을 하고 나면 그 나락단을, 볕단을 강가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가마니로 덮어놓는데 그럼 저희는 어릴 때 놀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 친구는 유독 다른 친구들은 다 올라와서 놀게 하는데 저를 거기에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동네도 좁고 놀이기구도 없는데 자유의 제약을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인자의 서글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결판을 내리자 해가지고 그 친구와 맞짱을 뜯죠. 근데 오늘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 할까 봐 내용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제가 동네에서 짱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조용히 다니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보면 싸움 잘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더 강한 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영적인 대적, 더 강한 시험과 핍박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믿음도 있고 누구나 다 신앙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가는 언제 평가가 되냐면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앞에서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도 과거에는 분명히 믿음과 열정과 충성과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났는데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파산한 겁니다. 더 강한 자를 만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의 미약함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버겁기도 하고 눌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속되면 포로 상태가 되는데 아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한 자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죄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강한 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강한 자, 더 강한 시험, 더 강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한 자를 만났을 때도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인 무기를 취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한 자가 나오는데 더 강한 자 골리앗입니다. 이 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적군에 서서, 적군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공격하는 아주 싸움에 특화된 이런 전사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골리앗의 무기와 완벽한 복장과 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2미터 90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입니다. 우리 자매님 하나를 항상 달고 다니는 거죠. 다리에는 놋갑반을 쳤고 놋단창을 메었습니다.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칼날이 철 600세겔 한 7kg 정도 되는 이런 무게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지만 오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강한 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골리앗은 어떤 일을 하냐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싸우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골리앗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골리앗과 사울의 군대와의 1대1의 싸움이지만 사울의 군대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준중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오늘 이 더 강한 자인 골리앗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분명히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강한 자는 이렇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두렵게 하며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싸움의 상대로 부른다. 안 들리냐? 귀가 없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니까? 협박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들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싸움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지만 더 강한 자에게 눌리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누군가 골리앗과 싸우는 그 한 명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내가 바로 그 한 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나에게 더 강한 자를 이길 만한 이런 힘이 없으면 그 자리는 몹시도 고통스러우며 몹시도 수치스러운 이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도 아주 분명하죠.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우리 민족이 종이 되든지 아니면 너가 우리 민족의 종이 되든지 일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결과에 혜택을 얻든지 아니면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더 강한 자는 강한 신체와 무기로 올라와서 나를 호출하는 겁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나하고 한판 붙자. 너 안 들리냐? 나와 한번 붙자니까 안 들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우면 어떻겠습니까? 다 들리는데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리지만 더 강한 자를 이길 권세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집단적으로 몇십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이 다 집단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할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 올라가서 싸워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상태, 모두 다 들기에 누구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오늘 더 강한 자는 올라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감히 올라와서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마귀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강한 자와 싸워서 이겨야 신앙이 유지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오늘 보면 마귀는 강한 무기와 갑옷과 또 신체의 조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초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이런 전략을 전략에 다 넘어가는 거죠. 아니 저렇게 무지막지한 자가 갑옷을 입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니 누가 저 사람하고 와서 싸운단 말인가?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적, 이 강한 대적이 올라와서 그 백성을 조롱하는데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다른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제든지 공격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위협적인 신체와 일반적인 사람이 입을 수도 없는 갑옷으로 중무장해서 엄청나게 큰 창을 휘두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무서워한다는 것을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구사해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정확하게 이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모집되고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울의 군대가 얼마냐 하면 보통 적어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입니다. 군대의 수가 몇십만 명이나 되어도 골리앗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호출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서 싸우자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는데도 40일이라는 그 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대적을 직면하여 싸워서 이기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아서 잘 못되게 결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무기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지나가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싸우지 않고 타협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눌리죠. 우울한 상태가 되죠.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대적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와 어떤 강한 자와 직면하고 있습니까? 누가 강한 무기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너 올라와라, 다른 삶 말고 너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두려우면 나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강한 더 강한 대적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 강한 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주 크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한 사람도 자원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고자 말하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조건을 내걸죠. 너희가 많이 나가서 누구든지 싸우면 25절에 내 채무를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내 딸을 너에게 줘서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집에서 세금을 감면할 줄 거다. 이런 아주 놀라운 기회가 각각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누구든지 싸워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수십만 명의 병사가 있고 무기와 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있었죠.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할 바요 자랑거리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나타나니까, 더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헐뿐인 군대요 무기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도 더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제적인 믿음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더 강한 자 골리앗이 올라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전략과 그 모든 정체성은 언젠가 더 강한 자 앞에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터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골리앗이라는 이런 창수와 바람이 일어나면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외 없이 밀어닥칠 이 창수와 비와 바람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집과 건물이 더 강한 창수와 바람과 비에 의해서 언젠가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더 강한 자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집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창수나 비나 바람과 같은 것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고급 재료를 사용해도 반드시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이 그 집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하나님이 그때 그때 강한 자가 나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그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지 살아내지 않는지가 그 집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굉장히 꿀솔처럼 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배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쓰디쓴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싫어서 당장의 편의를 취하면 그는 계속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더 강한 자 앞에 아무런 권세가 없다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강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각자 각자에게 믿음이 좋든 믿음이 크든 작든지 간에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 앞에 놓여진 강한 자를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굉장히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더 강한 자가 공격할 때 남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달래주고 달디단 말을 하는 곳에는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결코 그런 신앙이 자기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더 강한 자가 우리를 흔들 그 사건이 예외 없이 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디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전과 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그 전장에 올라갔을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다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응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다가 딱 쳐다봤더니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꼬리를 내리죠. 죄송합니다. 옆에 계셨군요. 이런 말 딱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골리앗을 정조준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히브리식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말로는 이 손톱 밑에 때맛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올라가서
너를 죽여서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주저하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환경이나 상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이제는 더 강한 골리앗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찌 골리앗과 같은 더 강한 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는 1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입니까?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열장, 이 바로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해 주신 분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니까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지만 더 강한 자 앞에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제 그 하나님이 환경이 바뀌어도 상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강한 자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적어서 그럽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결박과 저주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왔고 소망이 없었으며 중독과 슬픔 가운데 매어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내가 낙심하고 지금은 왜 내가 더 강한 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까? 그 하나님이 끝나버린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이 34절에 36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원수를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이 강한 존재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빼왔다라는 것이죠.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패대기를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36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더 강한 자로 올라온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들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가 나보다 더 강한 대적 골리앗이라도 오늘 내가 옛날에 죽였던 그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나를 곰과 사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더 강한 골리앗을 만나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우십니까?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더 강한 대적을 만났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 대적이 너무나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그가 나보다 더 큰 무기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더 큰 대적을 만났을 때 예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큰 사건, 큰 대적을 만났을 때도 그대로 대입하고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대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란 하나님도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원수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원수를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더 강한 자를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취한 이 더 강한 자를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더 강한 자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죽을 때만이 부활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골리앗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습니까? 무기입니까? 자기의 신체입니까? 그것으로 결국에 그것으로 무엇으로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다. 다 일일이 호출하면서 너 죽고 싶냐?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의 신체나 또 무장한 무기나 기세를 보니 그 사람에게 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중에 누구도 싸워서 나가면 게임이 끝나고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더 강한 자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죽음의 옆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떤 무기를 취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싸웠던 그 전투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옛날에 싸웠던 것,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죽음을 연상케 하는 것들입니다. 곰과 사자. 여러분, 곰과 사자 하면 귀엽습니까? 야, 잘못 걸리면 죽는다. 뼈도 추리지 못한다. 무섭죠. 예전에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와 이 호랑이가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인형 곰, 인형 사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강한 자들을 만나보십시오. 진짜 두렵게 하고 진짜 무서워하는 것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거 가까이 못 갑니다. 피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보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무섭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피합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사자와 곰, 그리고 양을 어디에서 취하냐면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 물려있는 걸 취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발톱, 한번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과거를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무기를 취했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죽음을 주는 이 자에게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주는 자에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주는 자에게 담대히 나가야 양을 구해오든지 골리앗을 무찌르든지 하는 겁니다.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런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오면 죽어. 너 죽는다니까. 끊임없이 협박해서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올라가지고 담대히 말하죠.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울 것입니다.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웬 줄 아냐?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저 용사는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너 올라가면 개죽음을 당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말리는 거죠. 아주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지는 거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것 때문에 패한 겁니다. 원수가 주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패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택합니까? 이런 모든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이 있는 곳에 돌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반드시 저 죽음의 뒤에 있는 자를 직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말하죠. 이 사람이 왜 다윗이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죽으러 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으로 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죽는 것이지 하지만 사는 거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대적이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지는 겁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으로 나갈 때 그곳에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도 살려주신 것처럼 이 더 강한 자 골리앗에게도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진짜 강한 자에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령을 발표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와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그것이 발견되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금신상에 나와서 넙죽넙죽 절하는데 어떤 세 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고하니까 세 사람을 누구 앞에 불러오냐면 왕 앞에 딱 불러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내가 진짜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냐? 협박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기회를 줍니다. 내가 풍악을 올릴 건데 네가 그때 절하든지 말든지 너가 결정해라. 절하면 살려줄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불에 집어넣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잡아 죽인다고 말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3장 16절 1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신앙을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절도 안 했는데 그럼 우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말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7배나 강한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시뻘건 불에 집어넣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중심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오직 그때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더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막대기와 물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강한 무기와 완벽한 이 채비를 한 이런 골리앗을 상대로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더 강한 자를 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전쟁의 경험이나 아무런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전쟁과 상관없는 목동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울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국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군대는 영적 전투를 육신의 전투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는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취할 때만이 더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입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군대들이 많이 있는데,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의 무기와 누구의 갑옷과 누구의 칼이 가장 강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왕인 사울의 무기와 갑옷과 사울의 칼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하고 싸울 만한 무기를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 사울의 갑옷이며 무기며 또 옷이었습니다. 근데 영적 전투는 무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에게 무엇을 입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9절에 보면 왕의 군복과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갔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 못 입고 가겠습니다. 참 당돌합니다. 이거 못 입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갑옷도 버리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칼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져줄 최소한의 무기를 다 버린 겁니다. 완전히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한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버려버릴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를 끝까지 그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육적인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한 것을 다윗에게 계속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취하는 무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리고 대신 뭘 잡습니까? 오늘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막대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보셨습니까? 이 막대기 어디에 썼냐 하면 양칠 때 사용한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이거 어디 뭐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똥냄새 나는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옷, 무엇을 줍습니까?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호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울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이 물매도 자기가 항상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런 무기, 익숙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 자세히 보면 다윗과 또 골리앗을 그 무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0, 갑옷이 놋 5000세겔, 창날이 철 700세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취한 이 무기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버리는 무기들입니다. 이런 무기들, 이런 무기를 취하면 정말 아무런 승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 아닙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우리 다윗이 취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이런 걸 취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원자폭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펑 터뜨리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무기를 취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강한 것들, 오늘 골리앗과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런 것들, 골리앗은 이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겸손의 무기,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무기, 정말 불쌍하다, 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런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왜 이 무기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 가진 것이 초라한 그런 무기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멸시한 적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수록 그곳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능력이 머문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무기로 와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전투를 할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때리고 얼굴을 가리면서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이 겸손의 왕이 자정하실 때, 겸손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며 모든 더 강한 자들을 결박하시고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자정하시면 그 부끄러운 무기로 말미암아서 강한 자를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 곰과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곰과 사자와 같은 강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도 없었죠. 우리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준 막대기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물매들,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주와 결박,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강한 결박을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물매와 같은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못났으면 기도실에서 저렇게 5시간, 10시간씩 기도하나 나는 잘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매, 기도와 말씀 그때 역사하시니까 그 작은 곳에 권능의 하나님이 임하여서 네 안에 있는 결박과 어둠을 다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강한 대적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막대기와 물매와 겸손의 무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무기만 주십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한 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쌓을 무기,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똑같은 무기를 줬는데 강한 자를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무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썩어질 육신의 강한 무기를 계속 달라고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작은 이 불쌍해 보이는 말씀과 기도 그 무기를 붙들 때 그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의 싸움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절대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하나님의 겸손의 무기를 다시 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짓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보다 더 강한 대적들, 강한 핍박, 강한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지금 준 더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박에 메어서 뒤로 물러서서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강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무기를 취할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하죠. 나를 호출합니다.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이 강한 대적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뒤편에 원수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난의 무기를 취할 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에 능하신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